오늘 사랑 침례교회에서 김병헌 소장님을 모시고 빨간 수요일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사실 지금까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 왔던 위안부, 그 다음에 이제 소녀상,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진실이 무엇인가. 저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기사를 이제 읽어봤는데 얼마 전에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연구를, 실질적인 그런 그 역사의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목이 빨간 수요일입니다. 빨간 수요일. 지금 좌익들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시 조작하는 그와 같은 일을 서슴치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역사를 지금 다시 써서 말 그대로 좌익들이 원하는 그런 그 세상에 이런 그 역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모신 김병헌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 문헌을 이제 참고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안부, 그 다음에 그 소녀상 문제에 말 그대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헌 소장님은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이고 국사문제연구소 이제 이사로 돼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 이제 수료하시고 또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이제 박사도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전문위원도 이제 역임하시고. 말 그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특히 근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병헌 소장님이 우리 역사 용어를 쉽게 풀기 위해 교과서를 들여다보다가 역사 왜곡의 심각성 이제 확인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한국사 강의 등의 문제를 제기해 부단히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교과서 오류들을 잡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하다가 초등학교 이제 사회 교과서에 실린 여러분 정의연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 뭐 이런 거 나오는 정대협의 수요 집회 사진 속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수요 집회 때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 성노예, 집단 강간, 전쟁 범죄 등 왜곡된 그 위안부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을 그냥 이제 두고만 볼 수가 없으셔서 결국 많은 연구를 통해 이 빨간 수요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그런 그 팩트, 위안부가 정확하게 무언가, 그 다음에 소녀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이제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한 이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돼야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올바른 그 역사의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신 이런 귀한 분을 좀 모시고 그리고 좀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이런 만들어 놓으신 책도 소개를 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오후에 모셔서 두 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에는 정의연이 하고 있는 그 위안부 거짓말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둘째 시간에는 소녀상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병헌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오늘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할 말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 목사님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상 연구자로서 이런 큰 자리, 이런 영광된 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연구자입니다. 또 저 소녀상 옆에서, 대사관 앞에서 제가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운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본업은 연구입니다. 특히 연구 중에서 아이들의 교과서, 초, 중, 고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역사가 올바르지 않게 또는 왜곡되게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날조된 그런 역사를 많이 봐오면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교과서가 온통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심한 표현을 해서는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과서의 잘못된 왜곡, 오류, 날조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오고 교육부, 그 다음에 EBS 방송,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제일 많이 문제 제기한 곳이 바로 교과서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필자들입니다. 대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집필자들에게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면서 수없이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인 경우에는 8종입니다. 8종을 같은 내용을 8개 출판사 집필자에게 질의를 보냅니다. 혼자 하기에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맞다고 또 집필자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과서 싣고 교사들은 또 그것이 맞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왜곡된 역사를 또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서술 기조는 민중항쟁사입니다.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동학혁명으로 정부에 저항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조일소조규, 흔히 말하는 강화도 조약으로 불평등을 당했고 그 다음에 5.18, 6.15 온통 오늘날까지 민중들의 항쟁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민주화운동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 우익 정권들, 우파들, 극우들 때문에 이 민주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과 날조 중에는 한일 관계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사의 기본 서술 기조는 반일 감정 조장입니다. 조일수호 조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회 우리나라 내부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사의 그야말로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가 전부 왜곡 날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성인이 오늘날 성인이 돼서 사회 지도층이 된 사람들조차도 그 교과서에 왜곡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한일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이념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저의 관심사는 그냥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는 초기 정대협의 윤정옥부터 오늘날 윤미향, 이난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위안부 단체의 그 운동 핵심 요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를 이용했느냐? 불쌍한 위안부 노인들을 이용했습니다. 위안부 노인들, 수많은 노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한 단체가 그야말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 명예 회복을 외치면서 뒤로는 오히려 이 위안부들을 이용하고 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철저히 인권을 짓밟은 집단이 바로 정대협이고 그 후신인 정의연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일본군 위안부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그야말로 참혹한 생활을 당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윤미향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 위안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우파 지도자들, 우파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은 야권 국민의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고 심지어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할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 지식인들, 이 정치인들이 30년 이상 정대협과 정의연에게 세뇌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세뇌돼서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자기의 볼 진실한 지식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정대협의 위안부 거짓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쓴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혈입니다. 빨간 수혈이란 뜻은 정대협 정의원이 30년 동안 위안부 거짓말을 해오면서 그 30년 동안 이 정대협의 상징적인 행사가 바로 수요 집회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집회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수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빨간색이 조금만 보이고 흰색입니다. 순백이지만 속을 겉을 껍데기를 벗겨보면 완전히 새빨갛습니다. 이 집단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나시면 아마 치를 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이 책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만을 담았습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일본인 우익의 말도 여기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역사를 우리 위안부의 증언을 토대로 그 증언이라는 것이 바로 정대협에서 발간해낸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들 6건, 중국으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2건, 총 8건을 토대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대협에서 정의연에서 제가 대사관 앞에서 수시로 현수막에 일본군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작년부터 현수막 들고 외쳐도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책에 또 담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또는 위안부 하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그것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용어의 개념입니다. 용어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위안부라는 뜻은 1966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듯이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매춘부입니다. 우리가 연구자로서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매춘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그러한 일을 한 사람 보고 이 세 글자를 말하는 것은 신뢰가 되고 또 모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당시에도 1945년 해방 이전에도 이런 직업, 원래 고대 때부터 있었던 직업이지만 이 직업인들에 대한 용어가 매춘부라는 용어보다도 다른 용어로 많이 쓰여졌었습니다. 추업부라고도 쓰기도 하고 더러울 추자 일업자입니다. 매춘부라고 쓰기도 하지만 또 창기라고 많이 썼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창녀라는 뜻이겠죠. 창기라는 말도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부라는 용어는 아주 그 평이한 그런 용어죠. 별로 거부감이 없는 용어입니다. 이 가업이라는 것은 농사지을 가짜인데 가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없지만 일본에서 또는 일본 군문서에는 가장 아주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영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직업여성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가업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작부라는 용어를 쓰는데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에 보면 그 건달들이 둘러앉아서 술을 먹을 때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 이 작자가 술 따를 작자입니다. 그래서 술 따르는 여인들을 작부라고 했는데 1930년대 이전에는 이 여인들은 매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대 이후부터는 이 창기와 작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공창제도가 폐지되면서 작부가 결국 창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 문서에 보면 작부는 곧 매춘하는 여성, 가업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용어입니다. 위안부가 있다. 위안부는 일본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둔지 일본군 위안소도 있고 여러 군데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에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용어가 다르게 쓰일 뿐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출신, 일본에서 건너온 매춘부, 창기들이 조선의 여인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일본 여성이 50% 이상을 대부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는 또 뭐냐면 주둔지에서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1년 시작된 태평양 전쟁,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본이 점령한 주둔지, 중일전쟁 지역이면 중국이 되겠고 태평양 전쟁 지역이면 동남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일본군들을 위해서 일본군의 의뢰에 의해서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여인들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들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다면 위안부가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 그 일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고 일본에 있는 위안부가 있고 조선에 있는 위안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있고 위안부는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요.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다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지역이 아닌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문서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일본이나 조선이나 대만이나 만주에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노라라고 증언하는 여인들은 전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이 정확해야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인데 피해자라는 세 글자가 더 붙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은 전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정의연 홈페이지는 일제를 일본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소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937년 중일전쟁과 41년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일본군 점령지에 설치된 위안소가 일본군 위안소고 이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했다. 그러면 일본군이 중일전쟁지역과 태평양전쟁지역에서 전쟁하다가 말고 조선에 와서 조선여인을 유인육에 납치했다는 겁니다. 군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군인들이 일반 민간인조차도 다른 여인을 유인육에 납치했을 때는 범죄 행위로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반인보다도 일반 민간 형법보다도 두세 배가 높습니다. 일본군이 중일전쟁하다 말고 태평양전쟁 지역에서 저 동남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홍콩 이런 데서 전쟁하다 말고 조선에 와서 조선 여인을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여인들을 유인 유기에 납치해서 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안소의 설치 목적은 기본적으로 뭐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령지에서 이 일본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현지 여성들에 대해서 납치, 강간, 살해하는 이런 경우 이것을 흔히 전쟁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안소를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위안소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그 민간 매춘업소를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성병으로 인해서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한 일본군 위안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해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이것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역사재단에서 제작한 건데 물론 이 지도는 일본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또 다시 재편집을 했고 제 책에는 또 다시 또 재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빨간 점이 있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근데 산하위관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산해관입니다. 평양에서 중일전쟁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북쪽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 산해관을 통과해야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관 왼쪽은 중일전쟁 지역인 중국이고 오른쪽은 만주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는 어디 됐느냐? 이 사각형으로 된 곳, 이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군 문서에 나온 일본군 위안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붉은색으로 된 이것은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른 위안소입니다. 이 위안부들이 증언을 할 때 지리자가 계속 위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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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소, 위안소, 위안소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일했던 자리가 일본군 위안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일본군 위안부들은 학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학입니다. 빨간 점은 전부 다 위안부들이 증언한, 흔히 내가 어디 있었다 라고 증언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 지도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소는 사각형입니다. 만주 지역 산하이관 오른쪽에 사각형이 없습니다. 일본에 없습니다. 저 홋카이도에 있기는 하지만 기타에 포함이 됩니다. 일본은 일본군 점령지가 아닙니다. 조선에 없습니다. 저 대만에도 없습니다. 대만의 저 아래쪽에 가오슝이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일본군 문서에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를 알고 일본군 위안부를 알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 다음 일본군 위안소가 어디에서 설치되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활한 사람들이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중에 7, 80%는 된다고 봅니다. 이용수, 워낙 유명한 인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용수 이분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대만에서 생활한 여인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도 아닙니다. 위안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 부끄러운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1937년 이전에 생활을 한 여성이 또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중일전쟁 때부터 물론 1942년도에 시초라고 하는 위안소가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위안소는 1937년 중일전쟁 설치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전에 생활했던 사람은 일본군 위안소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는 것은 곧 일반 매춘업소라는 뜻입니다. 송남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1930년 이후 출생 또는 17세 이하의 여성들입니다. 1930년이면 해방인 1945년이라 하더라도 만 15세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당시에 영업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적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 16세 이하는 허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일본 매춘업소에서도 허가를 얻어야만 기생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허가 나이가 만 16세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6세 이하는 애초에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로녹 윤미향이 25년간 수요일에는 기로녹이 13살에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3살에는 일본군 위안부도 될 수 없지만 기로녹은 친구들과 같이 저녁에 술집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따르고 하다가 우리 중국 가면 생활하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번댄다. 우리 가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평양역에서 기차 타고 간 사람입니다. 기로녹의 증언 어디에도 자신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미향은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에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해놨습니다. 13살에 또는 15살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김복동 14살, 증언집에는 15살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복동도 자신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25년간 수혈해서 앞부분에서는 경찰에게 끌려갔다 했다가 뒷부분에 또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군복을 입은 군속에게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윤순만 13살에 끌려갔습니다. 13살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도 없지만 13살짜리 어린아이를 일본군이 데려가서 뭘 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 조직이라든가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군인이나 경찰의 행위는 공무입니다. 공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를 교부하지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어린 힘없는 여자아이를 끌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서를 교부해서 만약에 소집할 일이 있다면 문서를 교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오라라고 명령서를 내리지 그래놓고 만약에 오지 않으면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거나 하는 것이지 군인들이 할 일 없어서 골고루 쫓아다니면서 조선의 여인들을 끌고 간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일본군 위안부 민족 구성, 민족별 구성을 보면 일본 여성이 50%로 가장 많습니다. 아까 조선 땅에서 창기, 창녀, 이 매춘부들이 일본 여성이 더 많았듯이 일본군 위안부의 구성비도 일본 여성이 50%로 가장 많습니다. 조선 여인은 30%에서 40% 정도입니다. 나머지 기타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상에서 1930년 이후면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는데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중에 대략 한 20명 정도는 30년 이후생입니다. 그 중에는 35년생도 있습니다. 만으로 따지면 9살에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매춘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소는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부대 내에 있는 PC방에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PC방이지만 부대 내에 있는 PX에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민간인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병을 예방해야 되겠고 군사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언을 보면 대만 손님을 받았다, 어디 손님을 받았다 이런 민간인을 손님으로 받았다는 증언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본군 위안소가 아닙니다. 그냥 민간 매춘업소입니다. 자, 정대협에서 윤종옥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1991년 8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정신대로 강제로 끌고 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종옥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증언자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방방곡곡에 수소문한 끝에 내세운 사람이 바로 김학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김학순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으실 겁니다. 1991년 8월 14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합니다. 정신대로 강제로 끌려간 김학순 위안부 피해 폭로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을 합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학순이고 오른쪽에 안경 쓴 사람이 이 위안부 문제를 30년 동안 거짓말로 거짓의 모래성을 쌓은 최초의 인물인 윤종옥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 이화여대 교수가 교수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인데 교수가 정신대와 위안부의 용어 개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안부로 일했던 노인들을 정신대라고 전부 앞세워서 이름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줄여서 정대협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거의 30여 년, 가깝게 정대협이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루고 보니까 이 이름이 뭔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슬쩍 바꿨습니다. 정의기억연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줄여서는 정의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용어를 모호하게 합니다. 시비 걸지 못하게. 정의를 기억한다는 그런 여러 단체들의 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정의만 기억하면 되지. 정의부터 찾아야 되는데 정의부터 찾지 않고 또 기억을 한다고 했으면 기억만 하지. 지금도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김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 16세 되던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녀로 들어간 김할머니는 평양 기생 근본을 마치던 해 그 집 또 다른 양녀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에서 끌려갔다고 본 그 당시에 보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아버지가 뭐냐? 당시에 나라가 가난하고 부모들이 가난해서 식구들은 많고 그러니 입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어린 딸을 남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수양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몇 푼 받습니다. 김학수는 40원 받았습니다. 그때 일정 기간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양육을 하면서 여기 평양 기생 근본이라고 나왔죠. 평양 기생학교에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이가 되면 기생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전국으로 영업하든가 국내 영업이 안 되면 해외로 또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법률상 양아버지에게는 친권자로서의 친권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가 친부모에게 호적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모든 친권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친권자 역할을 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김학수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개가 양부의 손에서 자라다 14세 때부터 평양 기생 근본에 다녔다. 17세 되던 해에 양부와 함께 만주로 간 김할머니는 일본군에게 잡혀 종군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금 전에는 양아버지가 중국 철벽진까지 데려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잡혀갔다고 썼습니다. 이거는 허위 기사입니다. 그는 중국인이 버리고 간 오두막에서 다른 4명의 조선 여성들과 함께 일본군 300명의 위생적인 성욕 처리 도구 역할을 맡았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런데 1991년 8월 14일 날 김학순이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위안부 생활을 해놓으라고 증언을 했는데 1993년도가 되면 이 증언이 이제 정대협, 그 당시 정대협 관계자들에 의해서 면담을 해서 전부 체록을 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1993년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시리즈 6권 중에 제1권이 나옵니다. 이때는 나름대로 사실관계 아직은 때묻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사실관계에서 틀린 것도 많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기생을 기르는 집에 수양딸로 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5살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합격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수양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도 집에 있는 것이 거북살스럽고 싫어서 그 편이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었다. 여기서 핵심은 김학순이 어머니에서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가서 그것도 몇 년 계약입니다. 계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김학순을 데려갈 때는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데리고 있겠다라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 집에는 나보다 먼저 온 양딸이 한 명 더 있었다. 나는 그 집에서 금화라고 불렀다. 이제 기생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름조차 이제 바꿉니다. 예명이라고 하죠. 그 언니하고 나는 평양 기생건물에 같이 다녔다. 그 건물은 2층 집이었는데 대문에 큰 간판도 있고 생도도 300명이나 있었다. 나는 2년 정도 건물에 다니면서 춤, 판소리, 시조 등을 열심히 배웠다. 여기서 2년은 당시 기생건본, 흔히 건본이라고 그러는데 기생건본, 기생학교는 과정이 3년입니다. 이 김학순이 1992년 1년도 말에 그리고 2년도까지 계속된 동경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년으로 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본에서 졸업증을 받게 되면 정식 기생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19살이 되어야 관에서 기생 허가를 내주었다. 졸업하던 해 내 나이가 17살이라 졸업하고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내가 나이보다 몸이 성숙하여 양아버지는 나이를 늘려 이야기했지만 관에서는 실제 나이가 17살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 여기도 좀 나이가 문제가 되는데 보통 17살이면 허가가 났는데 이때는 김학순의 증언에 따르면 19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살이 허가 나이인데 17살에서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시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지역의 다른 사람은 국내에서 17살에 허가를 받았고 대부분의 기록에는 17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7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던 언니와 나는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41년 내가 17살 나던 해였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배웅해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자, 조선 땅에서 위안부로 가는 김학순이 지금 노란 스웨터를 사서 들고 나온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윤미향, 정대엽, 정의연역에서는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1993년 증언집에도 그게 실려 있습니다. 윤미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일장기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신대 이야기만 나오면 지병인 천식이 도저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김학순이라는 이분은 정신대를 모릅니다. 증언 어디에도 정신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학순 이분이 평양역을 떠나는 그 해, 그 시기에는 공권력에 의한 정신대 동원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5년까지 조선 땅에는 정신대를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시작해 그곳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지요. 여기서 정대협, 윤미향 이쪽에서 김학순이 끌려갔다는 주장을 할 때 반드시 제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이징에서 납치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군인들은 민간인을 납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전쟁 시에는 특히나 즉결 총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전범 재판에서 반드시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전쟁 범죄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달에 김학순을 비롯한 세 사람이 동경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한 소송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9년 17세 봄, 거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득에 따라, 양아버지의 설득이겠죠. 김학순의 동료로서 한 살 위인 여성 에미코라고 했다. 에미코와 함께 양부에 이끌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트럭에 타고 평양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군인만 탄 군용열차를 3일간 타고 갔다.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동과 베이징을 거쳐 도착한 곳이 북지호류현 철벽진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철벽진에는 밤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이었다.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 베이징을 거쳐가기는 거쳐갔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징에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양아버지와 함께 김학순 씨가 두 번의 위안소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위안소 생활 약 한 달 동안 한 철벽진에서 양아버지와 헤어졌다고 소송장에 써놓았습니다. 만약에 베이징에서 납치됐다면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소송장에 썼다면 쓴다는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민간 여성을 유인 유괴 납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군인이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쟁 범죄고 중대한 처벌 대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940년 중일전쟁이 한창, 이것은 그 당시에 보도된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 보도는 또 그런대로 진실되게 또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여러 군데 보도했는데 신문마다 보도가 다른데 조선일보 보도는 좀 사실에 가깝습니다. 1940년 봄 중일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중국 중부지방 철벽진이라는 곳에, 여기서 철벽진은 베이징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팔려갔습니다. 중국인이 전쟁 때문에 버리고 간 민가를 위안소로 꾸며 놓았더군요. 김 씨가 도착한 그곳에는 미야코, 사다코라 불리는 17세에서 21세의 한국 여성 3명이 일본군을 상대로 이미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다. 아이코란 이름을 새로 받은 김 씨는 당시 3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던 전방부대의 군인을 하루 3, 4명씩 상대해야 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야코, 사다코, 아이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생들의 예명입니다. 중국 현지에 가서 기생 영업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 경찰서에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조선 땅에서 할 때는 조선 경찰, 총독부 경찰의 영업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총독부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얻을 때 허가 서류에 보면 본명이 있고 반드시 예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명을 썼다는 것은 총독부, 영사관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서 영업 허가 원서를 제출하고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사진 두 장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모두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귀환 조치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포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서 전지에 가기 때문에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왜 가는지, 어떤 일로, 누구에 의해서, 가족은 어떻게 되고 모든 것을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언제든지 군사보안을 노리고 침투하는 스파이도 있고 여자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업 특성상 건강진단서를 또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경찰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학순이 일했던 곳은 무엇이냐? 일본군 위안소가 아닙니다. 첫째, 이 김학순의 증언에는 우리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1분금 위안수에는 기본적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두 명의 병사 또 순찰도 오는 헌병이 제지를 합니다. 이용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김학순의 증언에는 첫 번째 위안소에서는 저녁 때가 되면 군인들이 올 때는 술을 먹고 와서 노래해라, 춤춰라, 여러 요구가 많았다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성가시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안소 규정에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제한된 요금이 있고 그 제한된 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술을 먹고 와서 노래 불러라, 춤춰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위안소에서는 또 아침에 야간 뭐 수색이나 갔다가 아침에 올 때는 술병을 들고 와서 또 그렇게 술병을 들고 오는 군인들도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군 김학순이 있는데 민간인인 은전장사, 아마 그 환전장사 같아요. 보니까 은전장사가 또 여기 방문 저 손님으로 옵니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이런 민간인이 이 업소에 찾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일본군 위안소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김학수는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학순이 본인의 증언에는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것이 없습니다. 또 1992년 12월 달 일본 동경재판소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도 베이징에서 납치됐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순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대협에서는 이 김학순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앞세워서 지금까지 속이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이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오늘날 같은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대비라든가 윤미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노인들을 그 애초에 그 매춘읍소로 갈 때도 돈 때문에 갔는데 지금 또 돈 때문에 이 노인들이 이 정대협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바로 보상금입니다. 당신이 위안부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줄 겁니다. 신고하면 3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위안부들은 해방 이후에 국내에 와서 배운 게 없고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보장이 안 돼서 굉장히 다들 어렵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고하세요. 보상금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고하니까 보상금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보상금 받았다 하니까 당장 30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50년, 60년 동안 꽁꽁 숨겨놓은 자기 과거를 이제 고백합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정대협에서는 이것을 증언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 만화, 인터넷 등등으로 온 세상에 다 까발려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증언집에 나온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정말로 이거는 숨겨야만 되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포르노라 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개인정보, 우리는 2층 집인데 1층에는 보신탕인데 보신탕 상호가 뭐고 이런 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런 개인의 신상을 그대로 다 까발려버리는 게 이 정대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에서 이용수, 김학순, 일본군에게 끌려간 증거가 있느냐고 여성가족부에 수없이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고도, 정보공개 청구하고 국민신고를, 신문고를 통해서 욕을 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민감한 사생활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항상 답입니다. 그렇게 받아놓은 답변이 수두룩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산 기억에터에 가면은 247명의 명단이 쫙 돌에 새겨놨습니다. 돌에 새겼다는 것은 500년, 1000년 가도록 새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기억에터에는 위안부에 대한 성지가 돼서 위안부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그쪽에 답사를 갑니다. 그리고부터 맨 처음에 강덕경으로부터 전부 247명의 이름이 쫙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위안부 240명의 명단을 좀 알려달라고 여성가족부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 사생활이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 1508입니다. 수요 집회에서 이 노인들을 앞세워서 그 여인들의 과거를 일일이 낱낱이 다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노인들은 이제 거기서 돈을 만약에 거기 안 나가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 가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분들도 이제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당당한 위안부 이용수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당한 위안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서 위안부 사실을 또 공개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앞에 위안부 상을 세워놓고 전국의 아이들을 무슨 현장 학습인지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 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읽어줍니다. 또 노인들을 나오라 해서 마이크 잡고 또 이야기를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야기를 다 못한 경우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증언집을 읽어보세요. 또 정작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증언집에는 아이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이 위안부의 성인 영역에 성인들의 이야기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정대협에서는 꽁꽁 감추려고 애를 쓰고 한편으로는 노인들을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날은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냥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기면 모든 정보가 다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영위원회 위안부 사기는 30년으로서 이제 끝입니다. 근데 이 위안부 소녀상을 전국에 144개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1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상 의자에 앉아있는 그 위안부 소녀상 이외에 비슷비슷한 것들 또 축소형들 수백 수천 개가 국내외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참혹한 성폭행을 당한 일본군 피해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소녀상만 보면 증오심한, 일본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이게 계속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계속 자라나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 조장하면 다 먹혀들게 됐습니다. 전부 다 그게 이 반일 감정 조장하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무슨 거짓말이든지 하세요. 그러니 일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자, 이제 이용수와 그 다음에 기론옥 문제는 사실상 앞에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시간도 돼가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이용수는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대만에서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증언집에 보면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려온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1993년도 증언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가미가제 특공대가 갑자기 등에 뭘 찌르고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수는 한마디로 조변석계 이용수입니다.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이건 뭐 다... 그 다음에 기로녹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모여서 평양에서 우리 대만에 중국에 가면 돈 편하게 생활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간 그런 인물입니다. 자, 김학순, 이용수, 기로녹, 그 다음에 김복동 이 네 사람이 위안부의 대표 주자인데 이 외에도 어떤 경우에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에 가면 이제 편안하다. 돈 많이 번다. 어쩐다 하니까 그리로 아마 글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중국 갔다가는 겁니다. 기로녹은 이 기로녹과 면담을 했던 사람조차도 야, 이거 우리 증언집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끌려갔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언집에 실어놓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내세운 집단이 바로 정대협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또 그 소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남산의 기억의 터입니다. 남산 기억의 터는 또 다음에 또 워낙 이 책에 실려있는 게 382쪽인데 실상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이야기하려면 세월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전반부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후반부에서는 소녀상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또 어떻게 국민을 선동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